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BOA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10일 사망했습니다. 칸 박사는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 최초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데 공을 세워 국가적 영웅으로 대접받았지만 서방 세계에선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에 핵무기 제조 기술을 판매한 악명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칸 박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이슬라마바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0일 85세의 나이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파키스탄이 국가적인 아이콘을 잃었다며 그가 파키스탄을 핵무기 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 국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영국 정보당국 등은 그러나 과거 칸 박사가 자신의 밀매 조직을 통해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 불량 국가들의 핵기술을 판매한 증거를 확보해 파키스탄 정부를 압박했으며 파키스탄 당국은 2004년 칸 박사를 체포했습니다. CIA는 특히 칸 박사가 1990년대 여러 차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관리들을 만나 우라늄 농축시설 설계도 등 핵무기 제조 기술을 전수했다고 밝혔으며 칸 박사는 체포 뒤 TV 연설을 통해 관련 혐의를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사과한 바 있습니다. 칸 박사는 지난 2013년 미국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해 핵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거듭 시인하면서도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해 감시와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세계 기독교 연대 등 40여 개 단체는 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이 창건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이 고통이 더욱 악화하는데도 노동당 창당일을 기념하도록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은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에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김정은이 청년들 사이에 말투와 복장까지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위반자들에 대해 최대 사형 등 처벌을 강화했다며 가뜩이나 취약한 주민들의 사생활 권리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언젠가 그런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양자 다자 관계에서 안보와 인권을 모두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과의 통일 의지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권 확보와 국가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10일 타이완 건국 110주년 기념일, 즉 쌍십절 연설에서 자신은 중국과 긴장 완화를 희망하며 타이완은 중국에 대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국민이 이 압력에 굴복할 것이란 환상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을 걷도록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국방을 강화하고 국가 수호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9일 한글날을 기념한 가운데 유엔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해마다 10건에서 12건의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BOA에 유엔 사무총장, 유엔인권 최고대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 연설 등 매년 10건에서 12건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상 BOA 뉴스를 마칩니다.
미국 공연문화의 대명사 뉴욕 맨하튼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지 거의 1년 반 만입니다. 오페라의 전당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도 기념행사와 함께 내년까지 이어지는 오페라 작품들을 공개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만 뮤지컬과 오페라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렸고요. 덕분에 관람료가 더 비싸진 공연도 있었지만 객석은 거의 빈자리가 없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무대에 다시 오른 브로드웨이 공연 중에는 만년의 인기 작품인 이 공연도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Opera입니다. 주인공 팬텀의 아리아, The Music of the Night, 밤의 음악으로 오늘 주말의 음악 여행을 시작합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주인공 팬텀의 노래 밤의 음악 The Music of the Night 아일랜드 배우 콤 윌킨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음악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문입니다. 가면 뒤에 아주 흉한 외모를 가리고 있는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 숨어 사는 팬텀이라는 전설의 가수가 이 팬텀 오브 오페라, 오페라의 유령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숨어 살고 있고요. 이 팬텀이 합창단원 크리스틴을 마음에 품고 또 크리스틴을 최고의 배우 프리마돈나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큰 줄거리입니다. 오페라의 유령, 뉴욕 맨하튼 브로드웨이 극장에서는 물론이고요. 미국 주요 도시 공연장에서도 또 세계 여러 도시로도 순회 공연을 했던 작품이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서 공연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던 오페라 유령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밤의 음악 들어봤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주피터라는 제목이 붙은 교향곡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가 500곡 정도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고 아름답고 웅장한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1번째 교향곡 주피터. 이 주피터라는 부제는 모차르트 사후에 붙여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의 로마식 이름이 바로 주피터고요. 이 교향곡의 완성도가 그 최고의 신 제우스, 이 주피터와 걸맞아서 그 이름을 붙인 거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1788년이네요. 모차르트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 만들어진 교향곡 중에 하나고요.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39번 교향곡, 40번, 41번 교향곡을 기악곡의 절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지금 들어볼 41번 교향곡 주피터는 베토벤 이전에 작곡된 가장 큰 규모의 교향곡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비참 카트경이 이끄는 로얄 필하모닉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듣겠습니다.
Thank you.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주피터의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토마스 비참 카츠경이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요한 세바찬 바흐의 영국 조곡, 영국 모음곡이 이어집니다. 여섯 개의 모음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 바흐 사후에 붙여진 제목이 영국 조곡입니다. 영국 사람, 그러니까 영국의 어느 귀족을 위해서 쓴 작품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영국 모음곡 뒤에 또 나온 프랑스 모음곡과 함께 1700년대 초반 고전음악 모음곡 형식의 절정이라는 수식어가 다릅니다. 당시에는 피아노가 아니라 클라비어, 뭐 하프시코드라고도 하죠. 이 클라비어를 위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현대 피아니스트들도 그 음을 이어가는 이 부드러운 피아노 음색이 아니라 줄을 뜯어서 소리를 내던 이 클라비어의 느낌을 살린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가 연주하는 바흐의 영국 모음곡 3번, 작품 번호 808, 플렐류드, 알라만데, 쿠란테 등 7개의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곡인 가보테 1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바흐의 영국 모음곡 영국 조곡 3번 G장조, 가보테 1과 가보테 2, 캐나다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연주였습니다. 연주를 좀 스타카토처럼 딱딱 끊어서 연주하는 느낌 찾으셨을까요? 바흐 시대의 건반 악기는 클라비코드, 클라비어라고도 하고 하프시코드라고도 하는데요.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였었죠. 바흐가 작곡을 하면서 표현하려고 했던 그 느낌을 그대로 고증하기 위해서 피아노가 사용되는 지금도 음과 음을 잇는 부드러운 소리보다는 끊어서 연주하는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글렌 굴드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는 화려한 왈츠의 세계를 보시겠습니다. 빈의 왈츠계를 주도했던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보다 더 큰 명성을 얻었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형제와 아들까지 왈츠곡을 만든 이 당대 유명 음악가 집안으로도 유명한데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곡 가운데 오늘은 가속도 왈츠입니다. 186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주제 선율이 반복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시작하는 곡 도입부가 인상적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지휘자입니다. 빌리 보스콥스키가 이끄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영국 남자 찰스. 토요일만 되면 남의 결혼식에 가느라 바쁩니다. 시계에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으니 신랑 측 친구로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허둥지둥 겨우 예식 시간에 맞춰가느라 글쎄 결혼 반지 챙기는 걸 잊었습니다. 찰스는 하객석에 앉은 챙이 아주 큰 검은색 모자를 쓴 여자를 봤습니다. 어렵게 모자가 예쁘다고 말을 건네보는데 한 친구가 미국 여자 캐리라고 알려줍니다. 어쩌다 숙소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차저차해서 같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캐리는 같이 자면 약혼 발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농담을 진담처럼 던지고는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찰스는 또 다른 친구의 결혼식을 갑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허둥지둥 식장에 도착하는데 그 자리에 캐리가 와 있습니다. 찰스는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어렵게 말을 건네는데요. 글쎄 캐리가 약혼자를 소개합니다. 할 말이 없는 찰스입니다. 그저 힘 빠진 모습으로 있는데 설상가상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들 때문에 곤란에 처하고요. 캐리가 그 모습을 봤으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헤어지고 몇 달 뒤 찰스는 그녀의 청첩장을 받습니다. 캐리의 결혼식에 가지만 진심의 축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둘지 억지 웃음을 짓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가슴을 쥐고 쓰러져서 결혼식 하객들이 모두 다시 장례식 추도객이 됩니다. 결혼과 사랑,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찰스. 자신을 너무나 좋아했던 옛 여자친구 중 한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는데요. 막상 결혼을 하려 하니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되나 하는 불안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객으로 온 캐리를 만나고 그녀의 이혼을 알게 되니 찰스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집니다. 신부가 입장합니다. 혼인 서약에 앞서서 주례를 맡은 신부님이 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냐고 확인을 합니다. 이때 찰스의 동생, 청각장애로 수화를 하는 동생이 이의를 제기하고 모두가 찰스의 통역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수화로 그대로 통역을 해주니 신부의 주먹이 날아옵니다. 결혼식을 망쳐버린 찰스. 친구들이 찰스 집에 모여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함께 해주는데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비를 흠뻑 맞은 캐리가 서 있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며 사과하고 돌아서는 캐리. 찰스는 캐리를 돌려세워 결혼이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함께 하겠냐고 묻습니다. 캐리의 대답은 I do. 두 사람은 뜨거운 입맞춤으로 한 마음이 됐음을 확인합니다. 1994년 영국에서 만든 로맨틱 코미디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입니다. 찰스 역의 배우 휴 그랜트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했던 자신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장할 때 바로 이 음악이 흐릅니다. 독일의 작곡가 빌헬름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의 홀레의 합창입니다. 유진 올만디가 이끄는 몰몬 타베나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아리아 까로 누메, 1막에 나오는 리골레토의 딸 질다의 아리아였습니다. 바람둥이 귀족을 모시는 광대 리골레토에게 질다라는 이름의 딸이 있는데요. 주인과 귀족들에게 아주 굽신거려야 하고 또 여성들을 향한 주인의 그 바람길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자신의 딸 질다만은 그런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아서 꼭꼭 숨겨놓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딸 질다가 교회에 갔다가 가난한 대학생을 만나고 좋아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리골레토가 모시는 바람둥이 귀족이었습니다. 딸 질다가 가난한 그 대학생을 떠올리면서 부르는 노래 까로 노메 그리운 그 이름. 미국의 소프라노 안나 모포, 조지 솔티가 이끄는 RCA 이탈리아 오페라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보내드리는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음악여행은 프리드리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의 2번으로 마무리합니다. 쇼팽이 작곡한 21곡의 녹턴 야상곡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녹턴이라고도 불릴 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곡입니다.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필리프 앙트로몽이 연주합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